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품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에 또 주일 저녁에 수요일에 또 부인의 화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작년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몇 주째 이제 계속해서 이 품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제 말씀을 품어야 이게 복이 되구나 하는 부분에 여러분 마음에 좀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대목을 찾아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쭉 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딱 한 문구로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문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한 걸 요약하라면 이제 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문구 하나 만들려고 제가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하고 아래하고 글자 수가 똑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연구를 많이 해가 만들어낸 겁니다. 딱 맞죠? 예. 제가 어제 작년에 때 우리 작년 형제들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적으라고 했어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적으라고 하고 제가 늘 말만 하고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는 우리 작년들한테 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확인을 하러 갔더니만 별별 형제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노트에 안 적었길래 왜 안 적었냐고 하니까 녹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녹음하라고 했냐고 적으라고 했지. 그래서 또 노트가 없는 사람 노트가 없으면 그러면 핸드폰에라도 적으라고. 그래서 어제는 다 적도록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속에 오면 어둠은 물러가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불신적인 생각, 또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뜻이 있고 육신의 계획이 있고 이 어둠이 남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변화의 첫 번째 변화가 어둠이 물러간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였는데 어둠이 남아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게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불평이든지 어떤 원망이든지 어떤 서운한 마음이든지 어떤 옳은 마음이든지 또 그 어떤 육신의 생각이든지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내 마음 안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다음 일이 해결되거나 뭐 형편이 좋아지거나 하는 이제 그런 변화는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일 큰 변화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씨와 같은데, 자, 씨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여러분, 계란도 이제 요즘 마트에 가면은 일반 계란이 있고 유정란이라고 돼 있는 계란이 있는 거예요. 이 유정란은 수정이 된 계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마트에 그냥 놔두면 그냥 계란으로 있지만은 이걸 암탉이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은 변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냥 계란 똑같이 그대로예요. 언제까지? 21일이 될 때까지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가면은 오리알을 팝니다. 오리알을 파는데 이게 어떤 오리알이냐면은 부화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병아리가 형성되어서 새끼가 이제 부화되기 전에 이제 그걸 삶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 좀 징그럽죠? 그래서 날개도 다 나와 있고 대가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징그러워서 이제 그걸 못 먹는다 하는데, 저 내일 베트남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며칠 만에 이걸 삶아서 먹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고 이제 제가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곧 부화가 될 텐데 겉으로는 봐서는 그냥 오리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위 약한 사람은 못 모르고 저기 계란판에 뭐 계란인지 오리알인지 모르고 계란판에 그러면 계란 먹어야 되겠다가 사 먹으면 깨가지고 더 깨면 뭐가 나오겠어요? 막 날개가 있고 대가리가 있는 꼬리 새끼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처음하고 똑같은 그냥 오리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제 수정란 알을 품으면 나중에 병아리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마트에 있는 유정란하고 암탉이 품고 있는 유정란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마트에 있는 유정란은 그냥 수정된 그냥 유정란으로 그대로 있지만은 암탉이 품고 있는 유정란은 안에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똑같은 계란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동안 계란을 품을 때 병아리로 나오듯이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서 매 시간마다 설교를 했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말씀도 전했고요.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말을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말라는 그 말을 품고 살았다. 야곱에 관한 말씀도 전하면서 야곱도 역시 어머니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애씁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기억나세요? 예,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모세의 마음에 있는 마음을 품고 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만났을 때 안악자손을 만나고 성읍이 견고하고 네피림의 후예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들은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어둠에 흡수되버리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종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그들은 어둠을 만나니까 그 어둠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에 관한 말씀도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핍박이 오고 대적이 와도 그 형편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부분들,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많은 부분에 이 말씀을 품는 그 삶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제는 마리아의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이 30세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처음 기적이,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 저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교제를 통해서 말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하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해라. 야, 내가 이해가 안 갔지만은 나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걸 가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을 때 이 마음을 계속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품고 사는 굉장히 귀한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리브가가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단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에스더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잉태했을 때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품고 에스더와 야곱이 장성했을 때 에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은 그 말씀을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러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을 야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너도 내 말만 쫓아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품는 이걸 야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예, 아버지의 말하들을 에스로소이다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네가 참 내 아들 에스냐 했을 때 아버지여 그러하여이다 하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근데 야곱하고 리브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야곱은 단기간에 짧은 그 시간에 어머니의 마음을 받고 품을 줄은 알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계속해서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에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다 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은 야곱의 생애 전체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의 결산인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왜? 리브가의 어떤 그 마음을, 리브가의 그 신앙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리브가는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야곱에게 가르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마음에도 3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대로 품고 있고 그 마음을 하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해서 하인들도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삶은, 이들의 삶에는 10년, 20년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 줄 아는 여인들인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은 교회의 그림자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정말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줄 아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고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랫도록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요? 리브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세 인물만 예를 들게요. 그 다음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마음을 품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 여인들 하나같이 귀한 여인들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복된 여인들인데 공통적인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줄 아는 여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하나를 내가 10년, 20년 계속해서 품고 살 줄 안다면 교회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살 줄 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고 정말 복된 삶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들었는데, 내가 말씀 받아들였는데, 내가 말씀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거나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으라. 말씀을 계속해서 품으면 복되다. 그런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품고 살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건 씨를 받아들이, 말씀은 씨인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이 깨어났을 때 품는 이 과정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리브가가 어떻게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에서가 장자감이고 누가 봐도 에서가 그 집안의 장자가 맞는데 태어난 것도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맞고 그 다음 하는 일도 보니까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 능력 있고 사냥도 잘하고 집안의 자랑거리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요 누가 봐도 장자인데 단 하나 말씀에서만 야곱이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에스더의 마음에 모르드개의 마음을 받고 그 받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그 마음을 그렇게 품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복된 건데, 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약에 처음 왔을 때 예배당이 어딘가, 예배당이 몇 층에 있는가. 자, 우리 예배당으로 오기 위해서는 3층에서도 이제 예배당으로 올 수도 있고, 4층에서도 이제 예배당으로 올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뭐가요? 하니까. 아니, 제가 3층에서 들어왔는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4층에서 들어왔는데도 또 예배당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해드리겠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 예배당 그렇게 구조가 지어져 있습니다. 하고만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 없었습니까? 이 예배당이 오려면은 처음 와서 예배당이 몇 층에 있는가? 예, 예배당 3층으로 가셔도 되고 4층으로 가도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좀 헷갈리겠죠. 아니 3층이면 3층이고 4층이면 4층이지 뭘 3층으로 가도 되고 4층으로 가도 되냐. 자, 어쨌든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오려면은 뭘 찾습니까? 길을 찾죠. 계단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가? 아, 올라가야 되구나.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든지 올라오는 길을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 예배청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준비되어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리브가의 그 귀한 마음, 또 에스더의 그 귀한 마음, 마리아의 정말 품고 사는 이런 귀한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데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여기에 가지.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살아라 하면 우린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여러분 그냥 다 도달이 벌써 다 됩니까? 그럼 굳이 오늘 제가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 길을 알려줄 필요가 없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여 예배당 올라오는데 3층에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오라는지, 4층으로 올 때 어디로 올라오는지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여기 벌써 다 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런 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게 귀한 거구나. 저렇게 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야, 정말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말씀을 품으면 역사가 일어나구나. 정말 마리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네. 에스더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네. 자, 그런다고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도달이 돼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귀한 것도 알고 아름다운 것도 알고 복되다는 걸 알지만은 그걸 안다고 내가 거기에 도달돼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럼 어떻게 그런 삶에 도달이 되는지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과정을,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텐데 하나님이 그 길을 숨겨놓지 않았어요. 막 어렵게 숨겨놓고 아무나 못 찾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역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그걸 설명해놓고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품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 품었느냐, 품느냐, 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이게 지금 품었는 건지 품지 않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밥을 하려면 이게 밥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밥을 할 줄 아는 거죠. 내가 품으려면 이게 내가 지금 말씀을 품은 건지 아직 안 품은 건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거 말씀을 품고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거부터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간단한데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품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이 와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말씀을 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품었는데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이 와도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말씀을 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형편이 오니까 말씀은 버려버리고 없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과 다른 형편이 오니까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버려버렸습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마음이 이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버렸습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막상 지내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형편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시험 들어있고 아브라함 마음에 어려워하고 있고 그 마음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기대를 두고 있고 약속의 기대를 두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결론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가 됐어요. 자, 로마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로마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 그 어둠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 자,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품고 어떤 형편이 와도 또 어떤 어둠이 와도 그 어둠이 아브라함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말씀이 그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런 단계에 아브라함이 와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은과 자기 태였던 죽음 같은 위치에 왔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 나타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까지 온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을 봤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지도 못하고 믿음의 소리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오늘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살아의 태의 죽음 같은가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이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도 이렇게 믿음 없는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가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구나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그 믿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 자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봤지만은 그 이후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마음에 이제 그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마음에 이제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리라 하면서 또 그 마음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와서 로마서, 히브리서,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와서 보면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같은 이름이 종종 등장하죠. 저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구원받고 나서 저는 이제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뭐 어디서부터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성경을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하더라고. 갈라디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한 두 번쯤 읽고 구약 성경을 읽으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죠 보면은.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두 번 읽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교회 안에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는데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인데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막상 창세기에 가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으니까 아브라함 너무너무 형편없고 연약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믿음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게 어떤 법칙이 적용되어지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경에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죠. 간음 안 했는데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품으면 믿음의 조상으로 뭐 행동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믿음을 보이지도 못했는데 그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안 돼. 나 안 될 사람이야 하고 품는 거 하고 아 그러면 나도 되겠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나도 되겠네. 야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 되려고 애를 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을 품고 약속대로 하나님 이룰 것을 그가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리브가의 마음에 말씀을 품었던 것 에스더 마음에 말씀을 품었던 것 또 마리아의 마음에 말씀을 품었던 것 이 사람들만을 봤을 때는 아 이들이 말씀 하나를 품고 정말 조금도 의심치 않고 조금도 변함없이 20년, 3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품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로 돌아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품는다는 것이 이 그냥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그냥 리브가를 보면 마리아를 보면은 조금도 의심도 없이 계속해서 20년, 30년 동안 그 마음을 품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삶을 샅샅이 파헤쳐 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100세 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럼 이 과정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는 다 나타나 있지만은 리브가의 생애에 그 마음은 다 안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 마리아가 30년 동안 어떤 마음을 어떻게 그건 과정은 잘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나, 그 다음 에스드나, 마리아나 이들의 삶의 결론에 가보니까 10년, 20년 동안 결국 처음 받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근데 그게 아무나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쭉 풀어놓고 보니까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도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자,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로마서 4장이 와서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이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능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도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과 끝 그렇게 딱 돼 있으면, 야,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말씀을 품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마음을 품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조상이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풀어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쭉 풀어서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막상 또 가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아니 주셨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거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25년 뒤에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지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처럼, 아, 그러면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내가 형편에 빠져들어 실수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구나. 그걸 믿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냐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이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차이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이 여인을 취합니다. 보면 자,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팔아먹는 꼴이 된 거죠. 자, 나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보면 막 자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또 믿음을 떠났더라도, 야, 내가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어서 되겠냐? 내 아내입니다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 목숨이 위태할까 싶어가지고 믿음의 소리 못하고 내 아내입니다는 소리 못하고 아내도 못 지키고 팔아먹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첫 번째 아내를 팔아먹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으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소유도 풍성해지고 아내도 되찾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팔아먹는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상식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우리의 상식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 약속과 반대되는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계획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은 사례에 팔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 약속대로 뜻대로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봅니다. 야, 나는 하나님 약속과 반대되는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시네. 약속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나와 상관없는 세계를 하나 발견하게 되십니다. 이 세계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 마음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약속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반대되는 형편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고 만드신다는 그 믿음,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터득을 해요. 다윗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윗의 간정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간정 기억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 좋은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품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품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23편을 찾으세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25년 동안 품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주 흔들렸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25년 동안 품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자주 흔들렸는데, 그게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냥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윗은 그 세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더라.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이를 이끌어서 열국의 아비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럼 내가 품고 살아야지. 나도 10년, 20년 동안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내 의지와 각오로 그걸 품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의 각오와 의지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냐? 예, 역시 리브가도 리브가의 것이 아니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삶을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삶도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함축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가 100세나 되어서도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것과 사례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아, 25년 동안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이구나. 우린 이렇게만 여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쭉 풀어놓고 나열해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되는 모습, 형편없는 모습, 막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편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습 우리하고 똑같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이 믿음의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은 똑같은 육신을 가졌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시험들고 똑같이 공고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형편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교학교에 있을 때 같은 동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성교학교 때 이제 많이 걸어 다녔죠. 전도하러 이제 많이 걸어 다녔는데 신발 밑창이 옆으로 딱 짜개진 거예요. 근데 형제가 야 이거 신발 불량이다 이거 바꾸러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신발 메이커가 랜드로버 신발인데 랜드로버 보통 이제 통가죽 신발이잖아요. 근데 그 가죽이 달아가 빛이 다 바랜 신발이에요. 새 신발이 아니고 신을 만큼 신어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을 만큼 신어서 이게 이제 밑창이 짜개진 것 같아요. 많이 신어가지고. 근데 이거 불량이다 그러면서 바꾸러 가야 되겠대요. 그 절대로 따라가자 하더라고요. 아니 새 신발을 가지고 밖으로 가면 내가 따라가겠는데 실컷 신고 이제 신발 바꿔야 될 정도로 가족이 다 이제 빛이 다 바랜 그놈의 신발을 가지고 밖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안 간다 했습니다. 속된 말로 쪽팔려서 제가 못 가겠더라 보니까. 아니 저렇게 낡은 신발을 신을 만큼 신큰 신고 나서 바꿔주면은 저 신발 장사 되겠어요 보면은. 내가 저는 틀림없이 못 바꿔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제가 갔다가 오더니만 새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가서 신발 딱 버스가 보여주면서 이 신발 밑창이 이렇게 작아졌는데 이거 불량 아니냐고. 저는 그 자리에 없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점원이 그쪽에 이제 그 이제 가게 주인이 보고 이거 불량 맞다고. 골라서 새 신발 골라가라 해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신발 골라온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랜드로버 신발 참 좋은 회사구나. 저렇게 실컷 신다가 다 떨어졌는데 밖으로 가니까 새 걸로 바꿔주네. 아, 제 머릿속에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회사에서 랜드로버 그 대리점에서 그 간 형제가 잘생겨가지고 바꿔줬을까요? 이뻐서 바꿔줬을까요? 아니면은 막 이거 안 바꿔주면 막 난리 쳐가지고 영업 방해할 것 같아서 바꿔줬을까요? 왜 바꿔줬을까요? 그 회사 브랜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을 위하여서. 뭐가 제일 커요? 그 사람이 막 간 성교학교 형제가 말을 잘해가지고요? 예? 아니면 막 성교학생이 다 가난해가 돈이 없는데 막 이 신발 지금 안 받고 이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데 불쌍히 뭐 여기 달라고 긍휼을 구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아니고 단 하나 그 회사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그걸 늘 품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사니까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돼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지금 순간 내가 되나 안 되나. 아, 내가 들은 말씀, 이 말씀 지금 잘 봤냐 안 봤냐? 내 마음에 품고 사냐 안 사냐?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럼 여러분 얼마 안 지나면 어떤 여러분 모습을 보냐면은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어렵다. 난 잘 안 되네. 이런 결론이 나서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압니까? 아이 막 그냥 살자. 난 안 되는 인간인데. 나 품으려고 해도 잘 안 되네. 금방 포기해버릴 겁니다. 금방 여러분 낙심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은 야곱처럼 잠깐은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애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 리브가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 또 마리아의 신앙처럼 20년, 30년 계속해서 품고 살려면 20년, 30년 세월 지나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시험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형편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아브라함처럼 내 어떤 그 지금 처해 있는 형편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을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과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또 말씀을 품지 못해서 내 마음 또 이렇게 어두워지네. 그래 내 마음에 말씀을 품으면 왜 내가 지금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다메섹 엘리엘셀에게 기대를 둬. 내가 이런 것 보니까 나는 말씀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얼마 안 가서 낙심하고 여러분 마음에 뒤로 물러나 버릴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계속해서 품고 사는 그 삶은 바로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그 말씀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졌던 이 다윗의 마음에 가졌던 이 마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품을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드신다.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래 만드실 거라고 실수를 하고 난 뒤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몇몇 안 되는 모습만 보이면 여러분은 금방 넘어져 버릴 겁니다. 금방 난 안 된다. 나 안 되는 사람이네. 아, 나는 리브가처럼 마리아처럼 저 말씀을 20년 30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한 달도 못 품는데 나 한 달도 품고 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품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주의 마음을 받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한두 번 노력 안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해볼 대로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러나 그가 터득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대번에 갖는 마음이 아 그래 나도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 내가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성공할 거라고요? 아니요. 그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을 품는 삶이 복된 거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야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고 복된 신앙인데 나는 거기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려면은 믿음으로만 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도달하려면 그건 믿음으로만 거기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저런 사람으로 말씀을 품고 사는 삶으로 말씀을 품어서 20년 30년 말씀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형편없는 내 모습이 나타나 이건 내 모습이고 내가 비록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옛날에 철이 귀할 때는 대장쟁이가 철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바꾸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장에 이렇게 갔습니다. 장, 재래식장. 아프리카는 대부분 재래식장이겠죠. 시장을 이렇게 갔는데 한쪽에 풍구가 있는 거예요. 풍구. 풍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자전거 이제 그 바퀴 그 이제 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풍구가 있고 거기 쇠를 달구고 있는 거죠. 뭘 하는가 하고 가봤습니다. 뭘 만들려고 저렇게 하는가 가보니까 숯불을 피워가지고 풍구를 돌리면서 쇠를 달구고 있는데 어떤 쇠를 달구고 있냐면은 자동차 트럭에 보면은 자동차 트럭에는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승용차에는 꼬불꼬불한 이제 코일 스프링이 있지만은 트럭에는 판 스프링이 여러 겹으로 길게 고담도 짧게 고담 짧게 짧게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강한 강철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단단한 강철이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도 끊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근데 그 판스프링을 갖다 놓고 뭘 만드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니까 뭔 특별한 도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기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절단기가 있다든지 그라인더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네요. 제가 그걸 한참을 거기서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저걸 갖고 도대체 저 강한 스프링을 갖고 뭘 만든단 말이냐.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놈을 먼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크기로. 근데 그걸 벌겋게 달구어서 그걸 이제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치는데 달구고 또 치고 달구고 치고 하니까 몇 번 하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저 강한 강철을 끊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 또 말아요. 위에를. 예? 위에를 말아요. 그래가 거기다 나무를 낄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를 말고 뭐 구멍도 뚫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거기다가 막 드릴 전기 드릴 가지고 막 웽 해가 뚫을 그 강철이기 때문에 구멍도 잘 안 뚫리는데 아니 그걸 벌겋게 달궈 가지고 빼쭉한 정으로 그걸 톡톡 쳐내려 가니까 구멍이 뽕 뚫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한참을 지켜봤어요. 아니 저 강한 강철을 특별한 그런 강한 도구도 없이 순수 손으로 저걸 가지고 다 만들어 나중에 보니까 꽃갱이도 나오고 아프리카에 보면 젬베라고 있습니다. 젬베. 젬베가 뭔지 모르죠? 젬베라고 있는데 그 작은 젬베 이제 꽃갱이가 생긴 게 있어요. 꽃갱이 요렇게 꺾어져가지고 뒤에 나무를 끼워야 되잖아요. 요걸 말아 올려야 동그랗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옆에를 양쪽을 좀 끈트니만 요걸 또 말아 올리니까 아 이게 나무를 탁 꽂아 꽃갱이 할 수 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앞에는 또 빼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달거가 또 치니까 또 빼쪽. 일도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걸 보면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날 그걸 한참을 쳐다보고 그걸 봤어요. 자, 여러분 대장쟁이가 이걸 가지고 꽃갱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꼭 계획하면 뭐가 돼요? 치 아무리 강해도 꽃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이 세워지면 그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저 마리아처럼 30년 동안 말씀을 품고 사는 저 마리아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저 리브가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에스더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형편이 나타나도 그 뜻은 안 변하고 그 뜻은 안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에스더와 같이 만들 거다. 리버와 같이 만들 거다. 마리아와 같이 만들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도 하나님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거다. 그건 안 흔들리. 그 마음은 안 버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면 통째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아이한테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나서 얘야 너 쓰레기통 버리고 집에 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 오니까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야 어제 쓰레기 누가 버렸어? 하니까 벌써 다 불태워지고 없는 거예요. 옛날에 소각장이 있었잖아요. 왜 선생님이 쓰레기통 버리고 집에 가라 했으면 쓰레기통 통째로 가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통을 버리라는 건 그 쓰레기통 안에는 쓰레기를 버리라는 말이지 그 쓰레기통 통째로 다 버리라는 게 아니죠. 가보니까 불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교실엔 지금도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다 버려버리고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말씀을 품으라 했는데 나 말씀 못 품었으니까 나 이제 신앙도 안 되는 사람 나 이제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 버려버렸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비록 자기가 흔들리고 형편없는 모습이고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버려지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다고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아브라함 마음에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이런 모양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또 일어나는 거 아브라함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마음의 그 간증처럼 내가 비록 이렇게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를 인도하고 있다. 나를 이끌고 있다.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마음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마음은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이럴지라도 아브라함이 비록 아내를 팔아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만드실 거란 마음을 그 마음은 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가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보면 또 그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보면 또 그 마음은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모습이었다든지 간에 내가 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형편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고 나를 이끌고 나를 만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만들고 리브가처럼 만들고 에스더처럼 만들고 또 마리아처럼 만드는 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